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과 시대는 가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이제 6장의 포로기간 70년의 역사 이야기를 살폈고, 그리고 이제 이 7장부터 포로시기였을 때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계시와 환상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8장은 신 바벨론 시대에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었고, 9장에서 12장의 내용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보았던 그런 계시와 환상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7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은, 환상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미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황금으로, 가슴은 은으로, 배는 청동으로, 다리는 쇠로, 발가락들은 흙과 쇠가 그 얽힌 것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그 우상. 그 우상은 그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금머리가 상징하는 이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의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오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면 헬라 시대가 오고, 그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 이제 로마 시대가 오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그 큰 역사의 그림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뭐 이 환상을 보았고 또 들었고 해석하고 실제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그 다음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까지 이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 향후 뭐 거의 500년, 600년 정도의 그 미래까지 관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은 거의 뭐 종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성 파괴 시점 정도까지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포함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이 언제 성취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이제 본 다니엘이 본 그 환상들을 보면 1절부터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처음에 말한 그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역할을 하는 첫 해, 그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통해 보았다라는 거죠.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을 넷을 봤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해석이 나오죠. 17절부터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근거로 보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네 개의 나라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있던 그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가끔 사자나 독수리로 비유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이나 49장, 또 에스겔 17장 같은 데를 보면 그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날개가 뽑힌다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곧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는 두 번째 모습이 나왔는데, 곰과 같은 그 짐승, 그러니까 곧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기가 바벨론 시대인데, 이제 이 짐승들이 계속되는, 나오는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렇게 보면 입에 물린 그 새 갈비떼라는 게, 이 페르시아가 점령한 나라들, 뭐, 메데나, 리디아나, 바벨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단지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와 바사가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걸 봐서는, 그 갈비떼 세계는 이 메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대를 삼키게 되지만 그건 아니라 이제 갈빗대 세계는 니디아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더 후에 있을 남쪽으로 이집트에 관련된 거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나타나는 다음 제국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날개가 넷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 뒷부분을 살펴가면서 알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그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사후에 이제 이 네 명의 그 이 장군들이 각자 땅을 위해 싸우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알렉산더가 지금 뭐 엄청난 일을 하고 그 20대부터 10대 때부터 10대 말부터 그렇게 막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서 이 30대의 나이에 거의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들에 의해서 서로 통치권을 가진 아주 복잡한 시기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또 그거 이제 계속으로 살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는 이 뿔을 10개나 가졌는데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자기가 잡은 먹이를 부서뜨리고 짓밟는 그런 짐승. 즉 헬라에 이어서 나오는 더 엄청난 제국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세 짐승에 대해서는 비교적 해석이 정확한데 마지막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 본문 중심적으로 살펴가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본 신상과 그리고 7장에서 다니엘의 꿈으로 본 환상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7장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고 계시를 전하지만 사실 이 나라들이 다 등장하는 것은 보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의 예언 이후 지금 2500년 뒤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해오시는가라는 그 놀랍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자꾸 들어가면서 게으르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짐승들이 쫙 등장하는 것을 보고 이번엔 그 화면이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감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왔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그가 봤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나라들에 대한 이 환상을 쭉 보다가 이제 다니엘이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끄시는 그분이 누군가라는 바로 그런 그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환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메대를 무너뜨리기 6년 전에 지금 이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던 건데 이 바벨론의 왕권이 그 당시 사실 별탈 없이 지내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 환상을 통해 역사를 볼 때 아주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메대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니디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다 뒤집어 삼킬 만한 그런 뒤숭숭한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바벨론에 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미래가 더 깜깜해지고 더 이제 그냥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였죠. 지금 포로로 잡혀 와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어떤 나라가 그 주권자가 나타나서 더 짓밟고 뭐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이 존재는 어떡한 거예요? 더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진영으로 끌려가서 이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소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혔는데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리고 이 소련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다가 소련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그러면 그 잡혀갔던 우리 그 선조들이 돌아왔느냐 그러지 않고 완전히 존재가 상실된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흔들리고 곧 무너지고 말 것 같은 이 시대적 분위기가 그냥 결코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주도하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름잡던 이 강한 나라는 뭐 점령하고 무너뜨리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왕들이 이 마치 자기가 뭐 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아주 최고인 것처럼 교만을 떨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각 시대 영웅 같은 이 왕들이 역사의 그 순간을 혼자스럽게 하는 것 같으나 그리고 그 왕들의 결정에 의해서 뭐 한 나라가 망하고 사라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렇게 교만으로 빠지는 나라들을 계속해서 심판해 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모든 나라와 열방들은 무너져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의 길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역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믿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짧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마음대로 흘러가고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길로 이끌어져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그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어떤 힘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장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앵글로 그 시간 밖에서 그 역사 전체를 지금 주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뭘 보여줍니까? 다시 이제 처음에 봤던 그 짐승들에 대한 장면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차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지금 마지막 짐승이었던 그 뿔을 10개 가진 나라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보면 로마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망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 엄청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따라 결국에는 이 나라들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통해 알아야 되는 건 성경 자체가 이런 짐승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결국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허락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로 온전히 걷지 못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심판하고 다시 온전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볼 때도 어떤 환상, 계시 현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력이 아니라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갈 때 항상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읽고 살펴가야 됩니다. 자, 계속되는 환상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13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시대 다니엘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환상이 성취된 후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어느 정도 숙달됐다면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그런 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이런 식으로. 그게 누굽니까? 일단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거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오는 인자 같은 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여러 짐승들에 대해 본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는 몰라도 마지막에 본,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그 인자 같은 분이 소멸되지 않는 그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이끌어갈 거다라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그분이 직접 통치하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있다. 그동안 그 인간들 왕을, 인간으로 왕을 달라고 그래서 그 왕들을 수없이 이렇게 보냈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멸되는 그런 나라와는 달리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사실 듣고 싶고 기대하는 거였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니엘은 뭐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의 나라가 직접 환상으로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어도 그분이 누구고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실을 보여주는 영화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단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해서, 그가 본 영화를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을 뿐인데 지금 이제 2500년이 흐른 후 우리는 그렇게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분, 그 이끄는 분, 그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세우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의 나라가 지금 우리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언약의 성취가 있는 이런 성경, 이 기록을 보지도 않고 우리는 자꾸 이제 음성으로 뭘 보여달라, 들려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좀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성경과 역사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오셨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래 가시는가,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쭉 추적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차분히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뭐 자기는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죠. 그래서 16절에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던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러니까 16절부터 나오는 건 이제 보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지금처럼 환상이나 비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거나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 뒤쪽에 분명한 해석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암호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들으면 알 수 있도록 보낸 편지와 같다고 우리가 자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를 읽고 들으면 그래서 깨달음이 오고 그 본문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가능하면 뭐 자꾸 이것저것 더덕더덕 붙이지 않는 게 좋죠. 대체로 성경에서 계시를 다루는 그런 부분들은 뭐 환상과 뭐 계시가 나오지만 뭐 하나님은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곧바로 다 해주시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로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뭐라고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이 역사적인 이 배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최소한 이게 배우고 가이드를 받고 최소한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미 시대적으로 오래 흘러간 표현 방법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그런 건 강단을 통해서 좀 필요한 해석들, 가이드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단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갈 때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 그런 역사적 배경들, 그런 것들을 돕고 그렇게 그 이야기들만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경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절제된 해석을 하고 과잉 해석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천사가 해석해 주는 그 해석은 7장 17절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설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내 큰 짐승이 누구냐? 어떨 것이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고 그의 뜻이 어떠하냐? 그분이 지금 뭘 말씀하고 하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렵고 떨리고 점점 암울해져가는 역사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일어나도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재서 온전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나라들은 다 패망하고 지나가게 되지만 오직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 성도들, 그 남은 자들 그들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그런 이에 대한 표현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런 예언 후에 이제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로 볼 때 누구라는 겁니까? 그 바로 핵심의 주인공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시작된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국가의 구성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국가는 성립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국가인 이 교회는 그 국민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겠죠? 그리고 주권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따를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그 개인,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영토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며 뭐 과거에는 뭐 가나안 땅이 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어도 그거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실제적인 영토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영토를 확장하듯이 이 교회 건물을 자꾸 웅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토, 이 교회는 절대 뭐 그런 어떤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백성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주도적인 그 힘을 발휘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주권이 실천되는 곳,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예배당,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종종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뭐 땅, 영토, 그러니까 교회 건물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편리하고 더 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말 영토로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루살렘 땅, 성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오히려 지금 땅을 뺏기고 포로가 돼서야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뭐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온전한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잊고 순종의 그 힘을 잃으면 이 더 이상 택한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좀 웅장한 교회당에 나오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정말 그건 진정한 교회고 진정한 성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순종이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성도는 어떡하다는 겁니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한 약속을, 그러니까 계속 뭐 선지자들을 통해 해오신 말씀을 또 똑같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답게, 성도답게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니엘은 그 넷째 짐승에 대해 궁금해서 이제 물었다고 그랬죠.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면 지금 로마를 말하는 건데 다니엘은 지금 이 짐승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짐승이 너무도 잔인한데 그 힘으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는 보면 이 역사상 이 정말 교회를 핍박,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약 250여 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거의 한 100년 넘게 그 이 핍박을 하거든요. 10명의 황제들이 정말 가혹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아주 괴롭히고 말살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뿔에 대한 해석은 그 24절에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로마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열뿔은 그 나라, 로마죠. 로마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날 10명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네 번째 나라가 로마라고 그랬는데 로마에서 그럼 일어나는 왕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대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종말에 관한 계시록과 연결이 된 것처럼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일단 자기 생각이 아니라 먼저 성경이 충분히 직접 설명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장의 말씀이 이 말씀만 읽어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열뿔, 분명히 내 나라라고 그랬고, 내 왕, 그러니까 이어나오는 내 왕이라고 그랬고, 그 네 번째 그 왕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로마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아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보면, 첫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네로 황제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아주 혼란한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를 이어서 계속 그 이 황제로 추대되는 사람들, 군인 출신이었는데, 이 갈바라는 사람, 그리고 오토, 비텔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차례로 황제의 자리로 오르지만, 금세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황제가 다스린 시기가 합쳐봐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로마가 그 시기에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그런 시기에 새로운 그 로마의 황조가,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황조가 등장을 하는데, 역사로 보면 그게 이제 플라비우스 일가죠. 그래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이 황제를 시작으로 그의 첫째 아들이 플라비우스 티투스, 그리고 둘째 아들이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연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열 번째 황제가 티투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래 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다가 이 나라가 지금 혼란 속에 있을 때 이제 결국은 세 명의 왕들이 다 그 황제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베스파시아 누스에게 그 기회가 와서 그 아들에게 이제 이 전쟁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황제의 자리로 그가 간 거죠. 그래서 티투스 후에 아들이 없어서 그의 동생이었던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11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요한 계시록이나 이런 그 박해와 아주 굉장히 관련된 사람인데, 아주 잔인하고 허세가 있어서 역사가들이 이제 혹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권 통치, 그러니까 전제 정치로 사상 유례 없는 공포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자기를 주님이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 황제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은 그 사람 눈에 가시였겠죠.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한 겁니다. 로마의 로마 교회 그 당시 수장이었던 클레멘트 같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였죠. 그리고 이제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서 정배를 보내서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그래서 그 시대 모든 교회가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막 벌벌 떨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계시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구약의 지금 다니엘서가 마치 신약의 계시록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 역사의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끝까지 믿음으로 선 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두려운 그런 시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로마의 10명의 왕 이후에 등장한 11번째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렇게 철권 통치와 황제 숭배로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이 황제 숭배는 사실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그렇게 있었지만, 로마가 아닌 다른 점령지에서만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 안으로까지 확장을 시켰고, 그게 아주 극에 달았던 때가 바로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장 24절은 지금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가문이 등장하면서 네로 황제를 이은 그 갈바, 오토, 비텔레오스 등 이 세 명의 왕이 뿌리채 뽑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1대 황제였던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로 아주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미리 이제 말씀에 예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여기서 좀 얘기가 연장이 된다면 이 그는 도미티아누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도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 시 안에서만 국한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의 박해는 이제 이게 점점 이 로마의 점령지 전체로 벌어집니다. 멀리 소아시아 지방, 유대 땅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박해의 여파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제 이 끓는 물에 뭐 집어 던져 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고,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서신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 박해받던 그 두려운 시기, 그때 적혀진 게 요한 계시록, 그 백성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교회에게 적혀진 게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박해받는 시기를 한 때, 두 때, 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년 반이거든요. 그런데 간단히 이 3년 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 그것을 굳이 뭐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이 시기를 끊어서 말하는 거는 이 박해의 시기가 막 계속 뭐 100년, 200년이 막 간다 그런 게 아니라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시기가 오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로마 황제들이 10명이 박해자로 나서게 되는데 그 기간이 250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 박해를 하던 시기가 계속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됐다 끊어졌다 됐다 끊어 심했다가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년 가까이 핍박을 받기는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이 시기들이 결국 어떻다라는 겁니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격려의 또 그런 묵시록을, 계시록을 통해서 또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세계의 역사는 당대의 영웅들과 특별해 보이는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가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온 우주 역사의 주관자 대신 이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언약과 예언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서운 말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 그러니까 그는 로마 황제겠죠. 도미티아누스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를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비록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의 뭐 고레스처럼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처럼 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런 섬길 기회를 주시고 또는 도구가 된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마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나 대단한 이런 위치에 이르렀는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착각할 만큼 도미티아누스께서 심각한 황제 숭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온 세계를 짓밟고 세계의 왕인 것처럼 권세를 휘두를 수는 있겠지만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릎 꿇고 사라져서 멸망에 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 성도와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위험과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은 들었지만 정확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고 번민하게 됐던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정확히는 몰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이 나라 조국이 이 조국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참으로 그냥 괴롭고 불편하죠. 얼굴이 변할 정도였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누구나 사람이라면 늘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오늘 이 시간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환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는 이 천국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잘못된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음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한 길로 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막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알아내라 그런 위기를 만났는데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아니면 죽인다 막.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엄청난 폭풍들이 몰아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은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현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기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다가 죽는 거.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그래서 성도는 내일의 삶에 환란이 없어지게 해달라. 폭풍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란이 다가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파도와 이 폭풍을 이겨가는 하나님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7장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게 아니라 로마를 상징하는 짐승의 열뿔이 뭘 말하고 또 그 뒤를 따라 나와서 뭐 새 왕을 정복하는 게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영웅과 그런 나라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끄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길만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렇지 않은 모든 다른 길들은 결국은 몰락하고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8장도 계속해서 보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3년, 그러니까 원년, 원년에 받고 그 다음에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 지금 이 벨사살왕 원년에 본 환상이 그 네 짐승의 환상이었는데 이번에는 통치 3년째 되는 해 또 환상을 봅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 시기가 언제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째라고 그랬으니까 바벨론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엘람이라는 그 지방 수산성에서 자기가 뭘 봤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 사전을 참고해 보면요. 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은 시기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엘람 이 수산성이라는 데는 뭐 다니엘이 뭐 바벨론의 어떤 그 어떤 신하로서 거기 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환상으로 뭔가를 봤는데 그게 이제 엘람 수산성에 있는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환상들이 미래에 있을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 엘람을 다 정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성을 다시 이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 하나의 수도죠. 겨울에 와서 있는 그런 궁전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창할 페르시아 시대에 대한 그런 예언을 그가 본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곳에 이어 지금 8장에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 역시 이 환상이 뭐다. 지금 반 이게 뭐다라는 게 16절부터 또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고 한 대로 해석을 하면 이 수양은 메대와 파사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는 리디아를 비롯한 뭐 이오니아, 트라케, 그러니까 마케도냐, 또 북쪽으로는 이 코카서스 산맥 지역과 카스피해 동쪽과 아라레 지역의 이제 그 이 스키타이족,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벨론을 비롯한 이집트 본토까지 점령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뭐 지난 주일 말씀과 새벽 그 물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으로 시작되는 페르시아가 그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지금 그런 계시를 그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내가 생각할 때 근데 또 장면이 또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까 숫 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선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천주한 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서쪽에서 숫염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에서 오는 숫염소는 역사적 순서로 보면 뭡니까?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염소가 헬라 제국을 말한다면 그 이 숫염소의 난 한 뿔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 그것이 그러니까 서쪽에서 온 숫염소가 두 뿔 가진 숫양 페르시아죠.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 페르시아에게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쳐서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를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서 헬라 제국의 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존재였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죠. 그의 행적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신이 특별히 함께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걸 보면 또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걸 우리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결국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서른 살밖에 되지 않은 저 땅을 다 점령하고 서른 살에 이제 죽거든요, 병으로. 결국은 그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근거로 보고 하나님의 도구들이 결국에는 무너져가는 건 대부분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치 그 벨사살왕도 결국에는 교만스럽게 굴다가 메네메네 대게를 바르신 이런 그 벽에 나오는 글자를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온전히 합당치 않았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것처럼 이 알렉산더도 하나님의 징계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헬라의 알렉산더는 20살 때부터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제국을 형성해 갑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처음으로 이 동방 세계를 점령해서 무너뜨리고 소아시아와 이집트, 인도까지 침범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8장 8절 계속 보면 숫 염소 헬라죠. 그게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 그 큰 뿔, 그러니까 알렉산더라고 그랬죠.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헬라의 알렉산더가 20대부터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33세의 요조라는 바람에 후계 구도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권력 다툼, 이 땅 싸움이, 땅 따먹기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역사에서는 이것은 이제 디아도코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휘하 장군들끼리 권력 싸움 다툼이 일어나면서 아주 복잡한 역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311년경에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누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네 사람에 의해서 큰 이제 세력이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출신 장소죠.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리시마커스는 트라키아, 비두니아, 그리고 안티고누스는 옛 페르시아의 통치지역,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그러니까 지금 한 뿔, 큰 뿔이 꺾여서 알렉산더가 가면서 네 개의 뿔이 났는데 그 중에 또 한 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 그럼 일단 예루살렘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 중에 어느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군대의 주제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이런 걸 볼 때 그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었던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들 다 지금 못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과연 했던 게 그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이 역사를 놓고 볼 때 헬라의 그 네 개 제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시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 역사적으로 셀레코스 왕국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셀레코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도코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헬라의 장군 4명에 의해서 아까 세력이 나뉘어졌다고 했을 때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옛 페르시아 지역 전체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는 환상 속에는 전혀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셀레코스 왕국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그 셀레코스 왕국에서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망치고 방해하는 이 존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옛 페르시아 영토가 안티고누스였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셀레코스로 바뀌냐? 그러니까 이 디아도코의 전쟁의 혼란 속에 결국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땅이 이게 나누어졌다고 그랬는데, 옛 페르시아 땅 대부분을 차지한 게 지금 안티고누스인데, 안티고누스 보세요. 땅이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막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장군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가 손을 잡고 이제 안티고누스에게 맞서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벌써 이제 양쪽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 쪽, 남쪽과, 그리고 지금 이 서쪽과 지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데메트리오스라는 아들을 이 이집트와 싸울 수 있도록 보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이제 패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이 승부가 나지 않는 그런 소강 상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바벨론 지역에 원래 지금 여기 보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받았던 사람이 이 안티고누스에게 쫓겨난 거죠. 그게 바로 셀레코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는데 그 이집트의 그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 지역, 혼란기를 틈타서 바벨론 지역을 되찾고,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역사적 혼란기를 통해서 이제 그 동쪽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고누스는 셀레코스를 뭐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지금 또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막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 여기서 이제 디아도코이들 서로 지금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이게 지금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셀레코스가 별로 큰 방해를 받지 않고, 과거 알렉산더가 이 점령했던 이 인도 국경에까지 중앙아시아 동쪽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역사들이 지금 계속 끊어서 몇 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 이런 싸움들은 계속되죠. 그래서 결국 처음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안티고노스는 이제 중간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고노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다른 이 디아도코이들이 합력해서 이제 싸우는 전쟁, 아주 대표적인 전쟁인데 입소스 전투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여기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는 빠졌고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셀레코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포위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 안티고노스가 죽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고노스 이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제 이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협상 결과 셀레코스가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바로 이쪽이죠. 시리아와 키프로스 그 섬 있는데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동부 지역 그걸 가지기로 했고, 그리고 리시마커스가 소아시아 중부와 서부 북부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여한 바가 좀 작았던 카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안티고노스 지금 여쪽에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들이 있었던 그리스 영토를 이 카산드로스가 이제 차지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 끼어들지 않았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 입소스 전투하는 걸 잘 지켜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이기고 자기들이 회담을 막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 안티고노스령을 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키프로스와 소아시아 이 남해안, 그러니까 빨간 지역이죠.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셀레코스가 가지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뺏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프톨레마이오스와 싸우기는 되게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도 재밌는 거죠. 셀레코스가 원래 안티고노스에게 쫓겨났을 때 프톨레마이오스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해놓고선 잎싹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런 시기를 통해서 거꾸로 이제 셀레코스에게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챙겨오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요 사건 때문에, 요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늘 역사적으로 그랬지만, 결국 셀레코스 왕국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조가 계속 어떡합니까? 싸웁니다. 어디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다섯 차례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 두 왕조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거의 250년 동안 이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주권 없이 그냥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힘싸움에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결국 셀레코스 왕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다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다니엘을 통해 예언을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도 계속해서 이제는 이 시대들 뒤에 나타나는 로마에 의해서 이 결국 짓밟히다가 AD 70년 이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고 아까 말했던 그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는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예언이 바로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러나 이제 뭐 더 이상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땅의 개념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것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헬라 시대 지금 BC 한 300년까지 살피게 됐는데, 다시 다니엘에 있던 이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제 그 바벨론 넘어가는 그 시기로 돌아오면, 유다 민족은 뭐 BC 538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에서는 제2의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완전히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냥 한 행정구역 같은 속국이었고, 근데 이제 이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종교적인 자치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자치권이 허락이 되면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시기에 유대는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즉 BC 333년까지 약 200년 동안 사실은 큰 탈 없이 좀 안정적으로, 물론 주권은 없었으나 그렇게 지내는 시대였지만, 근데 결국에는 뭐 별 탈 없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 예언자도 없었고 예언의 말씀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예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그게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는 헬라 알렉산더에게 짓밟히고,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셀레코스 왕국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이 싸움의 패권 이 다툼 중간에 끼어서 거의 100년 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BC 195년경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셀레코스 왕국이 이제 다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의 뿌리를 둔 왕국들 있잖아요. 뭐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코스, 프톨레마이오스. 비록 이집트라고 해도 결국에는 알렉산더에서 다 점령당했고 그 그리스로부터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이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두 나라가 다 두 왕국 자체가 헬레니즘의 그 이 분명한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헬레니즘의 자연적인 영향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레스처럼 각 지역의 이제 고유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유화 정책을 피면서 정책을 펼쳤다면, 이 셀레코스 왕국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아주 강압적으로 헬레니즘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BC 175년경 이 셀레코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에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핍박하고 유대사 사상을 뿌리 뽑고 뭐 율법을 막 무시하고 헬라 문화로 다 바꾸려고, 아주 뿌리를 뽑아서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침략 전쟁들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번 침략을 하면 지배 형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확 이기죠. 그러고 나면 전쟁 배상금을 물리고 매년 조공을 받는 식으로 이게 속국으로 만들고 그냥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매년 이제 그 조공을 받죠.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서 거절하면 다시 와서 전쟁으로 밟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형태는 합병 형태였는데, 이런 식의 침략은 뭘 말하는 거냐면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 나라의 문화나 전통 종교 역사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파괴하려는 그런 식의 이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것이 한 나라를 아예 만들어버리겠다, 뿌리도 다르고 근본이 다른데 하나를 만들겠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침략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날조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종교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통치국가의 것을 그리고 억지로 막 심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족의 뿌리를 뽑아서 자기화시키려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세계 역사를 놓고 볼 때 좋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무튼 일본은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적으로 이런 합병 형태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고 간에 이런 식의 짓밟힘을 당하거나 이런 식의 이 합병 형태의 어떤 그런 이런 짓밟힘을 당한 데는 아주 영원토록 역사로서 아주 큰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셀레코스 왕국이 했던 짓은 히브리 민족과 문화를 없애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흔적을 없애고 헬레니즘으로 합병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은 너무 심하게 이 헬레니즘을 강제로 심으려고 하다가 큰 저항을 만나게 되죠. 특히 히브리 민족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가나안 땅을 부여받고 아주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시내산 약속,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거는, 죽으면 죽었지 다른 신이나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민족성들이 확 박힌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고 가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말씀,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불사르고,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막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들을 다 더럽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그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막, 돼지를 막 짐승으로, 돼지는 율법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막 자기 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 명했던 거, 자식들 할례받는 거 이것도 못하게 하고, 또 아무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것들은 일부러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전과 그 백성들을 다 더럽히는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 지금 다니엘의 이 예언 속에 이게 나오는 거고, 다니엘이 봤을 때도 정말 심각하고 두렵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잡아서 심하게 고문하고 욕보이고 산채로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명을 어기고 만약에 자녀에게 할 일을 행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부인과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린 아버지 그 목으로부터 또 목줄을 매달아서 질식시켜 죽이는 아주 정말 잔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장 이 9절에서 12절 다니엘의 환상 속에 나와서 다니엘을 그렇게 무척이나 두렵고 막 자다가 몸살을 앓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몸이 아플 정도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짓밟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한탄을 하죠. 그래서 13절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에게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소가 더럽혀 지내는 기간이 2300주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300일이면 한 6년 한 3-4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파네스에게 당하고 그 짓밟히는 시기가 그 정도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너무 심하게 이게 심하게 당하다가 BC 165년경에 이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이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성전을 재탈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벌어진 건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일로 지킵니다. 수전절이라고 해서, 한우카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비록 다니엘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몰랐겠지만 그런 핍박의 기간은 알았습니다. 2300일, 그러니까 6년 좀 넘게 그 에피파네스에게 짓밟히는 그런 기간인 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를 통해 되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00주야, 2300일을 잘 계산해보면 지금 아까 말한 이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되는 그때의 시점으로 딱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2300일이 아니라 2300년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종말론을 만든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제7안식교 재림교회라는 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2300조와 관련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다니엘 환상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필 때 얼핏 보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잘 또 반복해서 듣고 요거를 잘 확실히 알아놔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지금 이 뭐 2300주야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올 71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점점 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걸 찾아보려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부 이 제칠한식교들이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자기들이 어떤 기초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이걸 살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이 강단을 통해 좀 말씀드리는 이 말씀들이 어떤 그 이 말씀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되어진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잘 분별해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가시면서 계속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 이 한 주간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 자들의 삶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십시오. 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말세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우리가 뭐 복을 받냐 이게 뭐 복된 길이냐 돈이 들어오는 길이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떤 세계의 열강이라도 어떤 자기들이 어떤 꿈이라도 다 사라져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창조주시고 주인이며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모든 것들은 파괴되고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뭐 대단해 보이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최고로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갈 것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할 수 없고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과 계시는 우리의 미래를 점쳐서 뭐 미리 알고 회복을 부르고 돈을 불러오고 뭐 어려운 걸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영원한 길이 무엇이다. 생명의 길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무엇이다? 그 길은 변함이 없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에 의해 길을 정하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남은 자, 교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떤 가치를 따라 내가 결단하며 살아갈지 깊이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 주변과 나의 모든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보내를 받은 곳곳을 그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행할 바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그 폭풍보다 더한 것을 감당할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꿈과 환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치 않음과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결단을 우리가 보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길로 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언과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 우리의 미래를 점쳐서 미리 알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영원한 길이 또 생명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인지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할 바는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걷는 것,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주님 약속된 길을 걷는 것 잊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런 폭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꿈과 환상만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지금을 살아내는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치 않으심,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교회에 성도된 자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